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뉴스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5인 격추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란 내 반정부 시위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이란 수도 테헤란의 대학 앞에서 여객기 격추를 비난하는 시위대가 결집했으며 소셜미디어에는 책임자를 처형하라는 시위 참가자들의 구호가 담긴 동영상이 게재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테헤란뿐 아니라 이스파한과 시라즈 등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어와 이란 페르시아어로 용감하고 고통받은 이란 국민에게 나는 대통령이 된 후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면서 나의 정부는 계속해서 당신과 함께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트윗을 올렸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트위터에 이란 반정부 시위 동영상과 함께 이란 국민의 목소리가 명확해졌으며 그들은 체제의 거짓과 부패, 무능, 도둑 정치 치하에서 혁명수비대의 잔혹성에 분노해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우크라이나 항공 소속 여객기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상공에서 추락하면서 탑승객과 승무원 176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란 주재 영국 대사가 여객기 격추 애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란 당국에 체포됐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BBC 방송은 론 맥케어 대사가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로 숨진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체포된 후 석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은 맥케어 대사가 집회에 참석해 일부 과격한 행동을 선동해 지시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맥케어 대사가 현재 대사관에 머물고 있으며 현지 시간 12일 소환돼 기소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맥케어 대사는 트위터에 자신은 어떤 시위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로 홍보되는 행사에 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30분 동안 체포됐고 외교관을 체포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서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도 근거와 설명 없이 테헤란 주재 영국 대사를 체포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란 당국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유럽항공안전청 EASA가 이란이 최근 테헤란 부근에서 추락한 여객기를 실수로 격추했다고 인정한 것과 관련해 이란 상공에서의 운항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ASA는 이란의 여객기 격추 인정과 관련해 상업항공사 운항에 대한 위험성을 재평가한 결과 현 안보 상황에서는 추가적 공지가 있을 때까지 해당 지역에서 운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8일 테헤란 부근 상공에서 추락한 우크라이나 항공 소속 PS752편 여객기를 적기로 오인해 실수로 격추했다고 인정했습니다. 176명 탑승자 전원이 숨진 이번 사건 원인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이란의 격추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완강히 부인하던 이란은 결국 격추를 인정했습니다. 중국이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재선 성공에 타이완은 중국의 내정이라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타이완 대선과 관련한 향후 정세 전망을 묻는 기자 질문에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면서 타이완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전 세계에 단 하나의 중국이 있고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기본적 사실에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국제사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중국인들이 타이완 독립활동을 반대하며 국가 통일이라는 정의로운 사업을 완수하도록 지지하고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정광상 대변인은 또한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이 차이 총통의 재선 성공을 축하한 것과 관련해 타이완 선거는 중국 지방의 일로 이들 국가의 행동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이번 최악의 산불 사태는 기후변화와 연관성이 있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정부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현지 언론 ABC TV와의 인터뷰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다룰 수 있었다는 말로 정부 대응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산불 사태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기 위한 왕립위원회 구성을 내각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점점 길고 더 더워지면서 광범위한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글로벌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강박 증세가 있는 멜빈은 캐롤을 만난 이후 약을 먹기 시작했죠. 그게 왜 자신에 대한 칭찬인지 묻는 캐롤에게 멜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7년에 개봉한 제임스 브룩스 감독의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입니다. 영어로는 As Good As It Gets인데요. 강박 증세를 가진 괴팍한 성격의 로맨스 작가가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잭 니컬슨과 헬렌 헌트가 주연을 맡았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뉴욕의 고급 아파트에 홀로 사는 멜빈 유달은 강박증 증세가 있는 유명한 로맨스 소설가입니다. 뒤틀리고 냉소적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의 삶을 경멸하고 신랄하고 비열한 독설로 그들을 비난하며 자기도취에 빠져 살고 있죠. 그의 강박증은 굉장히 유별난데요. 길을 걸을 땐 보도블록의 선을 밟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뒤뚱거리기도 합니다. 자신이 자주 가는 식당에 가면 언제나 똑같은 테이블에 앉아야 하고 지나친 결벽증으로 자신이 가지고 온 플라스틱 나이프와 포크로만 식사를 하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꺼립니다. 그러나 식당 종업원 캐롤 코넬리만은 예외죠. 언제나 인내심 있는 태도로 멜빈의 괴팍한 성질을 받아주고 정성껏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캐롤 코넬리는 천식을 심하게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는 미혼모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멜빈의 옆집에 사는 화가인 사이먼이 강도에게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자 그의 매니저인 프랭크는 멜빈에게 반려견 버데를 강제로 맡기다시피 합니다. 처음에는 결벽증이 있는 자신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멜빈은 점차 반려견과 친해지게 되고 특별한 간식도 만들어주면서 따뜻한 정을 쌓아가게 됩니다. 한편 힘들 생활 속에서도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식당 종업원 캐롤에게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게 되죠. 그러던 중 파산에 처한 옆집 화가 사이번이 부모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캐롤과 함께 고향 집으로 데려다주는 여정에서 멜빈은 이 세상은 혼자가 아닌 사람들과 같이 부대끼며 살며 행복을 느낀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멜빈의 치명적인 실수로 캐롤에게 당신과는 잘 될 것 같지 않다는 마지막 최후 통첩을 받습니다. 그러자 멜빈은 마음을 다해 당신이 음식을 가져올 때나 테이블을 치울 때 식당에 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지만 지구상에 오직 한 사람일 수 있는 나만이 당신이 훌륭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게 매우 기분 좋은 일이라고 고백하죠. 그 후 캐롤은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들이는데요. 멜빈은 비록 행동은 괴팍하지만 그녀의 아픈 아들을 위해서 의사를 보내주고 캐롤이 식당에서 일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사려깊고 따뜻한 눈으로 관찰했기에 그의 진심을 알게 된 그녀로부터 사랑을 얻어내게 된 거죠. 방금 들으신 곡은 한스 짐머의 As Good As It Gets,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였습니다.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타이틀곡이었죠.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까칠한 도시의 남자들이 사는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살아가던 주인공 멜빈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서 자신이 더 좋은 남자로 거듭 태어나고 싶어질 만큼 생각이 바뀌고 주변의 이웃까지도 돌아보게 되면서 마침내 자신 내면의 어두운 불행의 그림자를 치유하게 되죠. 극중에 강아지를 싫어하던 멜빈은 이웃집 강아지 버델이 자신과 닮은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좋아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강박성 성격 장애가 있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길을 걷다가 보도블럭의 금을 밟지 않으려는 버델의 모습에 마음을 열게 된 건데요. 버델은 총 6마리의 강아지가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마리 모두 촬영 기간 중에 잭 니콜슨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정작 버델의 주인으로 나오는 이웃 남자 역할의 그렉 키니어 씨는 개를 싫어해서 촬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군요.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중에서 다니엘 브리스브라의 Everything My Heart Desires, 내 마음이 바라는 것 함께 듣고 오시죠. Everything my heart desires is here. Every time I pray for you. Everything my heart requires is here. Is here.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의 주인공 잭 니콜슨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모로 친어머니를 누나로 알고 성장했다고 합니다. 60년이 넘는 연기 경력에서 기성의 사회구조에 저항하는 역할을 줄곧 맡았는데요. 아카데미상을 남우주연상 2번, 남우조연상 1번 이렇게 총 3번을 받았습니다. 1994년에는 미국 영화연구소 AFI에서 평생 공로상을 받았는데요. 최연소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영화 중심지 할리우드에 처음 왔을 때 그가 했던 일은 만화 영화 톰과 제리 팀의 조수였습니다. 그러다가 1969년 작품인 이지 라이더에서 니콜슨은 반영웅주의적 캐릭터를 연기해서 큰 주목을 받게 되죠. 잭 니콜슨은 자기가 맡은 캐릭터를 탁월하게 소화하는 역량을 가진 배우이자 동시에 그 캐릭터들의 다양성으로도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주인공 캐롤 역할의 헬렌 헌트는 시트콤 매드 어바웃 유에서 제이미 버크먼 역을 연기하면서 유명해졌고요. 골든글로브상과 프라임타임 애니상에서 코미디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각각 3회와 4회를 수상했습니다. 또 아카데미상을 1회 수상했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중에서 필 로이의 Under Stars, 별빛 아래에서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에 등장하는 귀여운 반려견 버델처럼 미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과 함께 생활을 할까요? 2000년에는 미국 전역에 약 6,800만 마리의 반려견들이 있었는데요. 2012년에는 약 8,300만 마리가 있었고요. 미국 가정의 47%가량이 반려견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2017년 들어서는 미국 가정의 약 40%가 반려견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대략 9천만 마리의 개들이 반려견으로 등록됐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어떤 반려견들이 인기가 많을까요? 2018년 미국 반려견협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1위는 27년째 영리한 두뇌를 갖고 있는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차지했고요. 2위는 경찰견으로 자주 볼 수 있는 저먼 셰퍼드입니다. 3위는 부드럽고 화려한 황금색 털처럼 밝은 성격을 갖고 있는 골든 리트리버고요. 4위는 귀가 둥근 개라고도 불리는 프렌치 불독입니다. 5위는 오랜 역사를 가진 투견 불독이고요. 6위는 매우 활동적인 성격에 작지만 튼튼하고 다부진 체구를 가진 비글. 7위는 양처럼 곱슬곱슬하고 촘촘한 털을 갖고 있는 푸들. 8위는 초대형 사육견인 로트와일러, 9위는 독일 원산의 다목적 사냥개인 점원 쇼트헤어드 포인터, 10위는 작고 귀여운 얼굴과 반짝이는 긴 털을 갖고 있는 요크셔테리어가 차지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중에서 멜빈은 캐롤을 만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죠. 한스의 A Better Man, 더 좋은 사람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1998년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잭 니콜슨과 헬렌 헌트가 각각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죠. 이번에는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흥행 성적 살펴볼까요? 제작비 5천만 달러를 들여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총 2억 2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요. 해외에서는 약 2억 4천만 달러 흥행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3억 7천만여 달러의 흥행 성적을 거뒀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중에서 숀 콜빈의 Climb On, 올라가요.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어요. 이 말 한마디로 이 영화는 충분하다. 인생 최고의 영화예요. 진심은 전해지는 법입니다. 편견과 벽을 깨고 계속해서 시도해야 해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영화네요. 이보다 더 사랑스러울 순 없어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사랑이죠.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할리우드 소식을 전하는 예간지인 버라이어티 평론가는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TV 예능 오락을 능가하는 버라이어티 쇼의 극적인 부분도 있고 영화 색깔이 일관성을 지녀서 곳곳에 재미가 숨겨져 있는 애정 코미디 영화다라고 호평했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평론가는 이 영화는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것 같지도 않고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 이 영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중에서 아트 가펑클의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 언제든 삶의 밝은 면을 보세요.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캐롤은 아픈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갇혀 있죠. 그런 캐롤을 엄마는 마음 아프게 바라봅니다. 캐롤이 이렇게 말하죠. 내 삶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자 엄마는 캐롤에게 외출하자고 말합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강도로 인해 다친 옆집에 사는 화가 사이먼을 돕기 위해서 캐롤, 사이먼, 멜빈 이렇게 세 사람은 짧은 여행을 떠납니다. 사이먼 부모님을 뵈러 가는 건데요. 사이먼은 자신이 겪었던 부모님과의 불화에 대해서 털어놓습니다. 캐롤이 사이먼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자 멜빈은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왜 불편한지 알지 못했죠. 바로 멜빈은 캐롤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명대사 살펴볼까요? 멜빈은 옆집에 살던 화가 사이먼이 강도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사이먼이 퇴원한 후 자신의 강박적인 행동으로 도저히 캐롤의 마음을 얻지 못할 거라고 포기하려고 하죠. 그런 멜빈에게 사이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부분에서 운이 좋은지 알아요? 자신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잖아요. 이에 멜빈은 용기를 내서 바로 이른 새벽에 캐롤을 찾아가 마침내 사랑을 쟁취하게 되죠.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중에서 넷킹콜의 For Sentimental Reasons I Love You. 감상적인 이유로 당신을 사랑해요. 함께 듣고 옵니다.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I hope you do believe me. I'll give you my heart. I love you, and you alone were meant for me. Please give your loving heart to me and say we'll never part. I think of you every morning, dream of you every night. Darling, I'm never lonely. Whenever you are in sight,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I hope you do believe me. I've given you my heart.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사랑과 관심, 진심으로 인해 강박 증세를 이겨내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전하게 된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중에서 주디스 오벤의 Hand on My Heart, 마음에 손을 얹어봐요 전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when you deserve me more. But how am I hard? You can be so cruel. How can you make me feel like I'm the new girl at school? You know that this affair, maybe it's over, but I'm like a fool of clover. I'm just willing you to love me no bad. We when you deserve me, got a hand on my heart. You can be so cold. How can you make me feel like I am so damn old? You know that this affair, ooh, baby, it's over. But I'm like a falling clover. I'm just willing you to love me, know that we all learn to cry. You know that we do. You know that we do. No, oh, oh, oh. We learn, we lear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 부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엘리노어 루스벨트 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엘리노어 루스벨트 여사는 미국 제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엘리노 여사는 남편 프랭클린의 오랜 정치 생애를 적극적으로 도운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또한 인간의 평등, 인권, 세계 평화 등을 위해 헌신한 지도자였습니다.
엘리노어 루즈벨트는 1884년 뉴욕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식 이름은 애나 엘리노어 루즈벨트입니다. 삼촌인 세어도어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됐을 만큼 부유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갖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노어의 어린 시절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질병과 불안에 시달리는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자리도 없는 데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엘리노어가 8살 때 어머니가 디프테리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년 후 아버지도 사망하자 엘리노어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엘리노어는 집에서 개인 교사를 두고 공부하다 영국으로 건너가 런던의 기숙학교 엘린스 우드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학교를 마친 엘리노어는 뉴욕으로 돌아와 맨하탄에 있는 헬스키친이란 곳에서 어린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의 부엌이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죠.
부잣집 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금수저 아가씨가 엄청 가난한 지역에 찾아가 그를 가르친 거죠.
그렇죠. 엘리노어는 또 처우가 엉망이라고 노동자들이 호소하는 공장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노어는 4살이나 5살밖에 안 된 어린이들이 기진맥진할 때까지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노어는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들과도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엘리노어는 이 무렵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프랭클린은 5대조 할아버지에서 갈라진 같은 집안의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905년 결혼했습니다. 그 후 16년 동안 이들 사이에는 6자녀가 태어났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뉴욕에서 주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 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프랭클린을 해군 차관보로 임명했습니다. 정부 일을 하게 되자 루스벨트 부부는 1913년 워싱턴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에는 큰 시련들이 엘리노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비서와 사랑에 빠진 것을 알게 된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엘리노어는 프랭클린과 결별을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프랭클린은 떠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엘리노어는 남편의 호소를 받아들였지만 더 이상 과거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정치인의 아내로서 부속품처럼 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하나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1921년 남편 프랭클린이 소아마비를 앓게 되고 평생토록 걸을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인 엘리노어의 지극한 보살핌과 격려로 프랭클린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탄 채 뉴욕 주지사에 당선됐습니다.
엘리노어는 차츰 정치를 배우게 됐고 관심 있는 기구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29년부터 미국은 대공황에 휩싸였습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은행은 자금이 바닥났으며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932년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o help me God.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제시하며 나라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국민들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엘리노어 여사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새로운 경제정책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엘리노어 여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정부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여성 기자들을 상대로 300회가 넘는 기자회견을 하며 정치와 사회 문제에 깊이 개입했습니다. 엘리노어 여사는 매일 신문에 칼럼을 쓰고 백악관에서의 생활부터 뉴딜 정책, 세계 정세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글은 135개 신문에 동시에 실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잡지에도 많은 글을 썼습니다.
엘리노어 여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회 문제 중 하나는 인종차별이었습니다. 엘리노어 여사는 흑인들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공개적으로 흑인 사회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또 지도자들과 흑인 학생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1930년대, 40년대만 해도 미국 정치인들 중 그렇게 행동을 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엘리노어 여사는 국제적으로 큰 뉴스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1939년 미국의 흑인 여가수 메리안 앤더슨은 워싱턴 DC에 있는 컨스티튜션 홀에서 공연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보수적인 여성단체 Daughters of the American Revolution, 즉 미국 혁명의 딸들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마리안 앤더슨의 공연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노어 여사도 바로 그 단체의 회원이었습니다.
거부 소식이 알려지자 엘리노어 여사는 공개적인 항의 표시로 그 단체로부터 탈퇴했습니다. 엘리노어 여사는 컨스티튜션 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의 광장, 링컨 기념관 앞에서 앤더슨이 야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이 공연에는 7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몰려들어 앤더슨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엘리노어 루스벨트 여사는 이처럼 민권운동의 강력한 후원자였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에 여성과 소수자에 관한 진보적인 정책은 대부분 엘리노어 여사가 발의한 것들이었습니다.
1940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3선에 도전했습니다. 엘리노어 여사는 남편의 당 공천을 얻기 위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연설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당 대회에서 연설한 건 엘리노어 여사가 처음이었습니다.
1941년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엘리노어 여사는 라디오 방송에 나가 나의 두 아들도 태평양에 가 있다며 전국의 청년들에게 나라의 부름에 응답하라고 호소했습니다.
Two of my children are in coast cities on the Pacific.
엘리노어 여사는 전쟁 기간 중 해외 수많은 미군 기지를 방문하며 장병들을 위로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사선에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1945년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노어 여사는 부인인 나 자신의 슬픔보다 그를 잃은 이 나라 국민들의 슬픔에 더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루즈벨트의 뒤를 이어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2차 대전은 끝났습니다. 국제평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세계의 지도자들은 드디어 국제연합, 즉 UN을 창설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최초의 UN 회의에 엘리노어 루즈벨트 여사를 미국 대표로 파견했습니다.
The delegation of the United States believes that this is a good document.
미국 대표의 한 사람으로 활약했던 엘리노어 여사는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엘리노어 여사는 가톨릭, 개신교, 공산주의자 등 여러 세력들을 교통정리하며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The 10th of December is now being celebrated in many countries as Human Rights Day.
엘리노어 여사는 세계 인권의 날이 갈수록 여러 나라에서 기념되고 있다며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루즈벨트 여사는 말년에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비공식 미국 대사역을 수행했습니다.
The world loses its most widely known and widely loved woman, Eleanor Roosevelt.
엘리노어 루즈벨트 여사는 1962년 11월 7일 생을 마감했습니다. 향년 78세, 사인은 결핵이었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 부인으로서보다는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데 애석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두움을 저주하는 것보다 촛불 한 개를 밝히는 게 낫다. 사상 최초 사선 대통령의 정치 가도를 열고 세계 인권을 위해 헌신한 엘리노어 루즈벨트 여사가 남긴 말입니다. 내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 부인으로 평가받는 엘리노어 루즈벨트 여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입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판매되고 있지만 지구상에서 딱 두 나라, 쿠바와 북한으로는 수출되지 않는 미국의 상품이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마시는 청량음료이고 또 미국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문화의 상징으로도 불리는 상표인데요. 이것의 달달하면서도 톡 쏘는 맛에 안 마셔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을 정도이고 나 이것에 중독됐어, 중독이야 이런 말도 흔하게 나올 정도입니다. 무엇일까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세계가 함께 마시는 미국의 청량음료 코카콜라.
이것에 병마개를 따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달큰한 향에 짜릿한 냉기가 유리잔과 만나면 이런 소리가 들리죠. 취하게 하는 술은 아니지만 맥주나 소주를 마신 뒤와 비슷한 와 하는 반응을 만들어내는 청량감. 남북한 사람들의 김치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김치 빠진 밥상의 허전함처럼 햄버거에도 피자, 고기, 닭튀김은 물론이고 각종 모임, 스포츠 행사에서도 이 시원한 단맛을 주는 청량음료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코카콜라를 지나칠 수가 없을 텐데요. 코카콜라를 단순히 마시는 음료라고 하지 않고 미국을 상징하는 문화라고 꼽는 이유는 그 탄생의 배경과 발전 과정이 미국의 역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 상품 가치는 8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이어서 다섯 번째 올라 있습니다. 코카콜라 컴퍼니라는 이름 아래 생산되는 음료 상품은 무려 500개가 넘는데요. 명실상부한 세계적 기업의 대표 상품인 코카콜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약제사의 호기심이 만든 만병통치약 코카콜라.
때는 1879년 남부 조지아주 애틀란타시에 존 펜버튼이라는 이름의 약제사가 있었습니다. 1860년대 미국은 4년간의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후유증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통증을 줄여주는 약이 필요했고요. 약제사 펜버튼도 돈을 벌 수 있는 만병통치약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코카나무 잎을 사용한 약재를 쓰면 아픔도 잊고 기분이 좋아졌다더라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포도주에 코카나무 잎과 카페인 성분의 콜라나무 열매를 섞은 추출물을 넣어서 프렌치 와인 오브 코크라는 약수를 만들었습니다. 코카. 지금 코카인은 환각과 중독성이 강한 마약으로 취급되지만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카인 성분의 통증을 잊고 카페인이 머리를 맑게 해주니까 이 약술에 대한 입소문이 천리마를 탔던 겁니다.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1달러짜리 만병통치약. 1887년 어느 날에는 하루 700병 가까이 팔았을 정도로 대박이 났고요. 약제사 펜버튼은 소원대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펜퍼튼도 그 질주를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금주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투철한 유럽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 미국인 만큼 술이 각종 범죄를 일으키는 사회 악이라는 주장이 널리 퍼졌고요. 조지아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만병통치약에서 포도주를 빼는 실험을 했습니다. 과일에서 추출한 새로운 성분의 코카잎, 콜라나무 열매 성분을 섞어서 신제품을 만들었고 1886년 봄에 애틀란타에 있는 제이콥스 약국에 한 잔에 5센트짜리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미국 상품 코카콜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코카콜라.
사실 코카콜라는 처음에 이름 없이 무명으로 팔렸습니다. 이 판매가 늘어나면서 회사를 차리게 됐는데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름을 붙이면 좋을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프랭크 로빈슨이라는 직원이 콜라나무의 초성인 알파벳 K를 C로 바꿔서 코카, C-O-C-A, 콜라, C-O-L-A를 제안을 했고요. 이후에 옆으로 흘려 쓴 글씨체가 광고로 발표됐고 지금까지 코카콜라의 전통이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특허가 돼 있습니다. 그 사이 코카콜라는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시카고와 댈러스, 로스앤젤레스에 원액을 공급하는 제조 공장을 세웠습니다. 또 1920년대에는 중국, 홍콩, 필리핀,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유럽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특히 코카콜라가 세계로 뻗어나간 데는 전쟁의 상황이 큰 몫을 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장에 배치된 미국 군인들이 코카콜라를 쉽게 마실 수 있도록 단돈 5센트에 공급을 했는데 그 기간에 공급된 것이 무려 50억 병. 효과적인 공급을 위해서 유럽 현지에 공장이 세워졌고요. 6.25 한국전쟁의 현장 한반도에도 미군을 통해서 코카콜라가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펩시콜라와의 맞경쟁에서 고전하던 코카콜라는 다양한 신제품을 계속 만들고 판매 전략을 구축했는데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고 즐기는 특별한 순간의 음료라는 구호를 가지고 1928년에는 암스테르담 올림픽을 시작으로 월드컵 축구 등 다양한 국제 경기를 후원하면서 세계적인 기반을 쌓았습니다. 지금은 본국 미국보다 멕시코에서 소비되는 코카콜라가 제일 많고요. 인구대국 중국이 코카콜라의 아주 큰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코카콜라, 그 맛의 비결은?
130여 년 동안 꾸준하게 이어져온 코카콜라의 인기 비결,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비밀에 붙여져 있는 그 코카콜라 원액의 제조법을 주목합니다. 그 제조법을 담은 문서는 딱 한 부가 있는데 늘 비밀 금고에 보관돼 있고 내용을 아는 사람도 세 사람 정도에 불과하다. 이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비밀스러움이 사람들을 더 당기는 것일까요? 제조법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또 그 사실을 널리 알리는 전략. 남들도 다 알고 있는 코카콜라의 영업 비밀입니다. 아, 코카콜라에 아직도 코카인 성분이 있는 거야? 하고 궁금해하는 분이 계시네요. 1900년대 초에 코카인과 카페인이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으로 판명나면서 그 즈음에 코카콜라 원료에서도 코카인 성분이 조용히 사라졌답니다. The 여기는 코카콜라의 본고장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코카콜라 박물관 월드 오브 코카콜라 현장입니다.
A gentleman by the name of Captain John S. Pemberton created the formula of Coca-Cola and in 1890...
코카콜라에 관한 모든 것을 모아놓은 전시관으로 애틀란타가 손꼽는 명소인데요. 2007년에 문을 열었는데 한 해 2,3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코카콜라의 탄생 이야기, 코카콜라의 변천사, 제조 공정, 코카콜라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 각국에 시판되고 있는 100여 종의 제품들을 대륙별로 모아놓고 누구나 마음껏 마셔볼 수 있도록 한 시음관. 사람들을 코카콜라 세계에 빠져들게 하는 공간입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B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의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뉴스 포커스와 그 시절 그 노래가 방송됩니다.